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이사야서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성서 가운데서도 명문 가운데 아름다운 명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서 도처에 명문들이 많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빼어난 그런 문장, 명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장, 아름다운 노래는 언제든 반복해 읽어도, 반복해서 되새겨도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그 울림을 주는 명문의 조건이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미사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언어적 기교, 그것을 넘어선 어떤 진실을 담고 이대한 정신의 세계를 담아서 그것을 가장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때 아름다운 명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읽을 때 뭐 또 여러 성경 본문 가운데 또 하나로만 받아들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성서가, 이 성경의 말씀이 인류의 구원의 도를 깨우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편적인 그런 정신세계로 승화될 수 있게 해준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쉽고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빼어난 명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음미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깊은 공감을 불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 성서 번역본을 사용합니다만은 번역본에 따라서 그 어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이 본문에 한해서는 어떤 번역본도 이의 없이 똑같은 동일한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다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먼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야말로 완전한 시가, 노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완성된 노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시가는, 뭐 번역에서는 그걸 다 충분히 살리진 못했습니다만, 이 시가는 아마도 포도를 수확하는 축제의 절기에 낭송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낭송이 됐을까요? 우리는 그저 오늘날 성경 봉독한다 하면 밋밋하게 읽습니다만, 옛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운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천자문을 배울 때도 그러고 다 그러죠. 옛날에 그런 운율이 있는데,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이 회중 앞에서 낭송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하자면 우리의 판소리 형태와 가장 가깝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운율을 갖고 그 내용을, 운율 속의 내용을 삼은,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로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땀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은 기대했던 결실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이 첫 대목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과 정성이 허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가 축제 때 기쁜 어떤 그 추수의 절기 때 포도를 수확할 때 낭송되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수확의 기쁨을 천진난만하게 노래하기보다는 결론에 우울한 반전으로 오히려 온전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 노래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노래는 그저 밭에서 눈에 보이게 거둬들인 그 수확을 그것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바로 그 포도원을 보면서 공동체의 삶의 차원 전반을 되돌아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은 그 첫 번째 대목에 이어서 다음 대목으로 접어들면서 화자가 바뀝니다. 화자는 그 포도원을 가꾼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것은 포도원을 가꾼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노래를 듣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포도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공동체를 두고 말하는 것임을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포도원은 바로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 자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 때문에 포도원,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결실을 내지 못하게 되었는지 이 대목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래는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어서 결실을 내지 못한 포도원이 처해질 운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결실을 내지 못하는 포도원, 결국은 그래서 황폐화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노래는 사실상 여기에서 끝나지만은 그 말미에 그 의미를 짤막하게 덧붙여서 그 의미를 다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이전까지가 어떤 비유적이고 그런 표현이었다면 이 대목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덧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노래가 담고자 한 뜻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진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 들려진 노래인 것입니다. 포도원이 마땅한 결실을 내지 못하는 현실, 그것은 정의가 사라진 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튼실해 보이고 잎이 무성해 보이면 뭐합니까?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뭔가 병들어 있을 때 아니면 멀쩡해 보이는 잎이 무성하지만 뭔가 영양의 균형이 깨어져 있을 때 나무는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아무리 나라와 민족이 번성한 듯하여도 옳은 일, 다시 말해서 정의가 없다면 쓸모없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예언자인 아모스 그리고 미가의 예언과도 아주 동일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사야, 아모스, 미가가 다 동시대 예언자입니다만 예언자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 선포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대 예언자인 아모스와 미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변방의 인물들입니다. 양치기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 달리 표현하면은 아모스와 미가 같은 예언자는 지방의 서민 출신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불공평한 당시의 현실이 너무 쉽게 보였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 소외된 그런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반면 이사야라는 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사야라는 이 예언자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활동한 사람이었고 그 출신 또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왕족이거나 왕족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의 신학 또한 그 지위에 어울릴 만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이사야는 워낙 예언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세 시대에 걸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포함된 첫 번째 이사야의 선포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 가운데가 하나가 왕도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세운 그 왕조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주신다. 유다의 예루살렘 도성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학적 입장을 이 이사야는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사야에게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이 유력자들의 횡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력자들의 횡포를 저지르고도 그래서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속할 수 있는 사회는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강조한 왕도신학 다시 말해서 왕조와 이 왕의 도성이 이 도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늘 예언의 선포와 빗대어서 놓고 판단할 때 이런 이사야서의 입장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더 근본적인 진실은 그 왕도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왕조가 정의를 지키는 한 바로 그 범위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너를 지켜준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해야 할 바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할 때 너를 지켜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예언자의 이 선포가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포가 단순히 보호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할 때 지켜준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메시지는 굉장히 그 보편적인 어떤 정신을 일깨워주는 얘기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포가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옳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옳다가 아니라 그 선택한 그 백성이 옳은 일을 할 때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그 히브리 민중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서의 세계 그리고 예언자들의 정신 세계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 보편적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인간사회 안에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돌아보고 저마다의 그 인간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 성서의 메시지,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뭐 히브리 민중사를 그 같이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찍이 무니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하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엊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도에 함께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몫을 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른 본문, 이 포도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포도원의 일꾼에 관한 얘기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때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께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 형태의 소수자들은 말할 것 없거니와 사실은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소수자로 그리고 약자로 전락해버린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촛불을 함께 들었던 모두의 마음은 단지 정치 권력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에게는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에게는 분명한 게 비교가 되는 게 있죠. 1987년은 어땠습니까? 거리의 시민과 공장의 노동자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촛불 항쟁의 과정에서는 평범한 시민과 일터의 노동자들이 광장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점이 두드러지게 다른 점입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변화, 그 기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은 그런 희망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수출 규모로만 보면은요, 한국은 세계 몇이나 될까요? 지금 매달 집계로 몇입니까? 매달 그 올림픽 그 매달 집계 7위보다 더 한 계단 높은 세계 6위입니다. 수출 규모라 보면은, 로만 보면은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 대국 한국에서 그 주역인 노동자들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곳곳의 사업장에서 노사 간 협의는 결렬을 이었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아니면 길거리에서 외쳐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 높은 고공으로 지금도 나서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으로서 단체 행동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또한 빈발해서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요. 매년 한국 사회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6건씩 터지고 있다. 매년 세월호 희생자의 6배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18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매년 하나뿐인 산업재해로 하나뿐인 그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나마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에 이르는 이들이 비정규직에 굴려매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고 극심한 임금차별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임금차별인데 여기서 여성 비정규직이라면은 세계에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가장 남성 성적 비율로 봤을 때 그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 1등인 나라입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취지가 지금 무색해지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의 대상이 남발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 변형된 형태로 정규직화를 시도하는, 그래서 이른바 소위 중규직이다 하는 그런 일자리만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정규직의 반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저임금 그 산입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고 여전히 최저생계비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들이 각가지 이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과 제도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문명기 국가의 기본 규범이자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통 규범으로서 노동 3권은 완전하게 보장돼야 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로 그 어떤 불이익을 겪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든 겪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활인으로서 그 삶의 향유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 기본권이 보장되는 바탕에서 당면한 과제로서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 정책 역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현실적 해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선택을 포함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정규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이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고용과 근무의 형태가 차별의 요인이 되는 그런 사태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의 기준을 합의할 수 있는 각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의 형태를 허용해온 까닭에 제한된 상시 정규직이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온 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는 사실상 그 특권체제를 상식적인 것으로 용인하는 전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규직을 보장하는 절차만이 유일한 공정성의 기준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양한 공정성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다양한 공정성의 기준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보장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 원칙입니다. 그것에 대한 합의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행사 차원에서 약자로 전락한 평범한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지당한 그 기대와 요구가 상식이 되는 사회, 그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젊은이들을 축하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격려하고 유익한 교훈을 주기에도 모자랄 시간인데 제가 어쩌자고 이렇게 팍팍한 우리의 현실을 늘어놔야만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다들 열광하고 있는 영미 영미를 외치면서 우리 올림픽 얘기를, 올림픽도 굉장히 놀라운 그 우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죠. 단순히 승패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뛰어넘어서 어떤 인간 드라마를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놀랍게 이 관전하는 그 태도 자체도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올림픽이 즐겁다들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도 유익한 교훈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계제인데, 제가 이렇게 팍팍한 현실을 여러분 앞에 늘어놔야 할까요? 올림픽 얘기는 여기서 많이 하니까 그걸 통해서 충분히 느끼시기 바라고, 저는 그걸 얘기하지 않은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어찌할 수 없는 그저 숙명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삶의 환경으로만 간주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마땅하지 않다면 그 삶의 현실을 바꾸는 것, 그 삶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팍팍한 현실을 재삼 확인합니다. 저는요, 그 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강의할 때 꼭 학생들에게 묻는 그 물음이 있습니다. 그 꼭 시험 문제로 냅니다. 노동삼권이 뭐냐? 써라. 꼭 냅니다. 꼭 시험 문제로 냅니다. 놀랍게도 그걸 맞추는 학생들이 절반도 안 되고 맞추는 학생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노동삼권을 제대로 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저는 그때마다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오늘의 삶을 헤쳐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하고 대학생식이나 돼서 그것도 모르는가 싶어집니다. 제가 늘 뭐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 독일과 같은 곳에서는 이미 학교에서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 가르칩니다. 고등학교면 노사협의 과정도 다 하고 목사들에게도 기본 소양에 해당합니다. 노사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목사들까지도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기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훨씬 사회적 비용을 덜 치릅니다. 훨씬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도 훨씬 높다는 것. 이런 삶의 현실을.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죠.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런 노사협의,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든 게 어떤 정당일까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그런 정당입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보수라면 그 정도는 돼야죠. 진짜 보수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교육이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 교육을 교육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결여된 구석이 많다면 어딘가에서는 그 결여를 메워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사랑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정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 선교를 지향하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을,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결여된 부분을 우리의 몫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좀 있으면 우리 정작 본인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묘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선물을 선정한 것을 두고 혼자서 제가 빙긋이 웃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그대로 준비했습니까? 네, 그대로 준비했답니다. 제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뭔데 제가 웃었을까요? 남자라면, 아니 남자와 여자가 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알아야 할 어떤 삶의 지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선물의 내용이 지금 얘기하면 김셀 것 같으니까 이따 한번 선물 했을 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빙긋이 웃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말로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과연 알까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의 이 신앙생활을 공유한 그 경험이 인생에서 소중한 한 자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용이가 빙긋이 웃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더불어 진정으로 아름다운 보도원의 그 열매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을 지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튼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원으로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운 삶의 한 과정을 마치고 또 새로운 과정에 진입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루는 한 구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